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13절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고 9절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머티리어가 짧은 것 같고 한데 어쨌든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율법을 다루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율법.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율법 자체에서, 즉,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자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아비를 닮아요. 즉 아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닮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있는데 그 공유하는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닮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다시 이해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그 영원한 현실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삶을 지금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지금 그 천국 현실을 닮아가는,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즉 예수님을 닮는,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즉 하나님과 이제 닮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벌써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그 영원한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 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지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재판의 공정성을 두 가지로,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에게, 6절에서 9절은 재판장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구계명, 우리 아홉 번째 계명하고 십계명에서 아홉 번째 계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여기 보면 허탕한 풍설, 영어로 하면 false report, gossip, 헌담. 이것을 하지 말라. 왜? 이제 더 이상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탄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즉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탄은 그 사탄됨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할 때마다 그는 그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거짓을 하게 되면은 사탄에 닮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은 저희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왜? 그 거짓말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즉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바로 왕의, 즉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살았는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구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구원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주면서 너 이렇게 지키면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라 구원을 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거를 전하는 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니까, 그래? 믿어?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 주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지켜야죠. 왜? 그 못 지키는 걸로 해서 이제 지옥 가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백성들이 좀 건방져가는 거를 도와주게 되는 단 말입니다. 이 목사나 이 저 교회가.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줄래? 아니,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 하나님한테 뻗댕겨서 어떡하려고요? 아니 무슨 배짱이냔 말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현실을 이제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해방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저희 뭐야 저희 그 와이프도 똑같아요. 좋은 거 사다 주니까 하나도 못 쓴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 애굽에 사는 것 같이 살 수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죠?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걸로 믿고 있느냐. 그럼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럼 나는 벌써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해야 할 말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단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식으로 살아온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 시민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그 현실에 맞게끔 살아라. 천국은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이제 그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게 되니까 괜찮다. 그러면 많이 해라. 이 말은 또 절대 아닙니다. 싸워야죠. 그러나 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를 점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서도, 뭐, 여러분과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추게 되죠.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 그러셨어요? 2장 1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와서 3장 1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러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사탄이 와서는 어떻게 처음에 꼬셔요?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요,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와서 지금 벌써 이 초점이 모든 걸 먹어라 하는 데 안 가 있고 요거 하나 먹지 말라 하는 데가 있어 갖고 거기서부터 이게 삐지는 거예요. 불만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갖고 와 갖고 그 불만을 확 뻥튀겨 주는 거죠. 근데 그 사탄같이 그렇게 그런 거 섭섭이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뻥튀겨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위에 교회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갖고는 별것도 아닌 게 나중에는 뻥튀겨갖고는 뭐 굉장히 진짜 예, 불만 불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참 이거 아주 교활하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알잖아요. 사탄도 뭐라 그러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또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게끔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완전한 거짓말이면 그러면 또 이 아담과 이브 입장에서도 근데 또 이렇게 여자를 찾아왔다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자를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모자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감정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질서에 질서, 그죠? 하나님이 잡아주신 질서가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동물이었잖아요.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동물로 와요. 그리고 아내를 꼬셔요. 왜?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뭐 딴 게 아니라. 지금 뭐 아담과 이브가 뭐 죄에 빠지고 안 빠지고 사탄한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그게 초점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브가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불정확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담한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하나를 거쳐서 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뭐 유혹하기에 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질서를 깨는 거. 어쨌든 지금 그래요. 그래서 3장 4절에 가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약간 비슷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을 해버리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싹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죠. 사탄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네, 절대로 사탄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모습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과 연합하여서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참 민주주의가 이게 안 좋아요.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착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착각해요. 기독교 그러면 미국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 맘대로 하는 곳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합니다.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다도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주장하는 사람이 쫓겨나죠. 그럼 뭐 쫓겨나야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쫓겨나는 게 겁나는. 근데 바로 이거죠. 그 봉사 눈먼 자를 고쳐주니까는 그 부모에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제대로 대답 말을 못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봉사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즉 그 다수가 무서운 거. 그래서요, 뭐 이 독재도 나쁜 거지만요. 뭐 민주주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뭐 진짜 이제 힘을 합쳐서 죄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무슨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에 지장 안 받고 뭐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의 사상이 뭐 민주주의는 좋은 거, 뭐 공산주의는 나쁜 거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잘못됐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요즘은 다수가 이기는 세상이 돼 갖고 교회에서도 설문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설문조사를 왜 해요? 교인들한테 왜 물어봐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시게 들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지.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애매한 것, 이런 거는 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한 거를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요, 교인들은.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장로님이나 목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지. 성경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너 그 장로 그만둬, 그러면. 모르면서 왜 해요? 아니, 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장로가. 예? 내가 뭘 합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말이. 그래서요, 저는 뭐 아무리 사람이 좋고, 뭐 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아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이걸 성경대로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마음이 좋아갖고 다수의, 예,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오, 다 예스에 그러면 그냥 마음이 좋아서, 오케이.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죠. 어쨌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예.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혼자 같은 그런 에리투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죠. 고난과 핍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혼자였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3년 동안 참 그렇게 잘 가르쳐준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참 예수님은 참 실력도 되게 없다. 3년이나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된 제자가 없느냐. 근데 그게 지금 구원의 현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뭐 엄청난 제자가 뭐 팍 그냥 아이 절대로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혼자예요, 어차피.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바울 같은 분도 다 떠났다,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는 아닌데 그러나 혼자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같이 하시죠. 그 예수님 같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진리에 서야 됩니다. 다수에 쓰지 마시고 꼭 진리에 쓰는 것을 고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집하시면 왕따 당하고 이제 더 외로워지죠. 그 뭐 어때요?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다 끝날 텐데. 요한복음 9장 22절 그때 아까 말한 거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리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12장 42절 요한복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해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무섭지가 않아요. 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사람 눈치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 예수님만 인정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천국 시민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원,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예요, 진짜.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쌍하다고 진리를 저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자라고 그 편에 진리를 저버리고 서서도 안 되고. 예. 좀 안 됐으면은 진리가 적용이 안 됩니까? 예, 불쌍해한 사람이면 진리를 조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저희는 오히려 이제 부자의 편에 서려고 진리를 좀 타협하는 거는 잘, 우리가 이제 화를 내고 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진리를 타협하는 거는 또 뭐 좋은 것 같이 생각할 때까지도 가니까 이거는 또 뭐예요? 끝까지 진리입니다. 지켜야죠. 예,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 야고보서 거기에 보면은 예, 옷을 아주 근사하게 입고 오면은 앞으로 데려와서 좋은 자리 주고 거지같이 입고 오면은 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예,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죠. 좀 부자가 오면 헌금 많이 내면 좀 좋은 자리. 아, 이게요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꾸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요. 뭐 여러분과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괜히 조금 많이 내면은 그 앞에서는 푹 또 죽게 되는 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냔 말입니다.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로 자꾸 나를 지금 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왜?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난주 설교에. 뭐, 그 좋은 이유도 여러 가지였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오히려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네, 겁나요. 그런 소리 하면서, 그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오히려 고난을 알고자 한다. 더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됨을 이제 자꾸 증명하려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그 이 다수에 속하고 또 뭐 부자라고 좀 타협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에서 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힘을 써주셔야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 남자들 보세요. 그 여자가 뭐 어떤 신앙이건 뭐 무슨 마음을 가졌건 간에 우선 예쁘면 이게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해서 이제 진짜 참 예쁜 거, 그 real beauty를 이제 영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보면 이제 되는데, 예. 저도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못생겼으면 어때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사람들한테나 나쁘지만 모르겠어요. 너무 못생겨갖고 막 봄을 괴롭게 만들면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유 뭐 아무리 그런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웬만하면은 그냥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우리는 자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죄는 뭐예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잘 해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 부자에게 잘해주는 것도 사실 그 부자가, 결국은 부자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뭘 얻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예요. 철저하게 세상은 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도움을 줄 거면 그럼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한테 꿋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누가 꿋뻑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에요. 즉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지금 이런 거죠.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정의 편에 서서 말 잘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끼면 말이 좀 달라지죠. 근데 뭐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성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뭐 얼마나 성화된 것 같으세요? 성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그래요, 그죠? 무슨 성화, 솔직히. 뭐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요. 엄청나게 나아진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조금이라만.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그만 것이 생기는 것이 어느 정도로 기적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보통 엄청난 일인 건 줄 아세요? 지금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떠한 능력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이 세상 전체 세상 돈을 다 주면은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건 무시하지 마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랑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성화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눈으로 보면은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낮잠 주무실 때도 계신 것 같고, 뭐, 이게 지금 뭐, 요즘은 베케이션을 가셨나, 뭐, 예, 베케이션 왜 이렇게 오래 가셨나, 1년 동안 이게 뭐, 예, 그러나, 일하시고 계세요. 믿으시라야 된다니까. 저, 지금 우리 교회에 중심이 그거예요. 뭐 지금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눈으로, 외모로 취하지 마시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즉,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천국 수준에서 모든 걸 행하고, 세상 수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은 오직 성경이 결정하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 항상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 성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 제 생각이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완전 순종, 완전 항복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죠. 4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돈을 주시면 근데 뭐 이 사람 주면 저 사람이 먹을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네가 먹나 내가 먹나. 이왕이면 그죠? 내가 먹어야지. 근데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돌려주는 게, 찾아주는 게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힘든 거, 그런 걸 도와주는 원수한테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 안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로마서 8장, 5장, 5장.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우리 원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지금 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재판장에게 이제 요구하는 재판장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을 공평으로 정의하게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다스림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결국 그 재판장도 끝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뇌물. 돈에 약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게만 이러지 마시고, 목사에게도 절대로 뇌물 같은 거는, 와,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 뭐, 결국 원리는 제가 봐도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 이런 봉투가 교회에 나타나면 뒤집어 엎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봉투를 받으면 신경 쓰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신경만 쓰는 게 아니라 저놈은 왜안 줘? 이게, 아니, 여러분, 진짜, 아니,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수 없다니까요. 아, 다 주는데 쟤는 왜안 줘, 저거?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 망치는 겁니다, 이 봉투로.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충분하게 월급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충분하게 쓰는데 왜 그런 걸 뭐 찾겠습니까? 그죠? 충분하게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뭐야, 저 전도사 때 제가 말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와갖고 이렇게 봉투 주는 사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셨겠지만, 이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 그 다음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 뭐야, 우리 헌금 봉투에 작정헌금이라는 게딴게 아닙니다. 목적헌금, 작정헌금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 또 전해져요. 작정헌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적헌금.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 때 거기다 쓰란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 체크를 줍니다. 그럼 저 사람 받는 사람은 이거 누가 줬는지 몰라요, 끝까지.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됐잖아요. 목사한테 뭐 진짜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나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받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이제 떠들어야죠. 충분히 달라고. 네. 여러분 책임이죠. 제가 세상 걱정 안 하고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목회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 오피스에서는 그래서 돈이 해결이 안 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다 안수부터 미리 줘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일할 교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안 줘요, 오피시 교단은.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충분히 살수 있는 돈을 주는 교회가 있을 때 안수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이 올바로 목회하지 못합니다. 세상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교인들이 손해보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 공부니, 뭐 설교니, 뭐 준비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뭐, 저의 또 목사가 저의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 이 뇌물,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싹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나그네를 볼때 뭐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죠.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나그네를 무시하는 건, 예? 지금 우리 자신들 예수님 다 무시하는 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 공평이니 정의니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구약을 보면은 그렇게 이런 율법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전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율법에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루시려고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서 재판장 보고 이래라 이래라 한 것이 지금 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분이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공의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공의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애매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매하게 대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대해주시냐고요. 완전 공입니다. 그죠?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토록 나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 현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세요. 제가 잘 읽어드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도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즉 결국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즉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억울해도 애매해도 잘 인내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죠? 나가서 우리의 그, 예?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인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돼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공평하게 판정해 주시니까. 그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평하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공평한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왜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좀.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나의 현실은 정말 공평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 세상의 삶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참 모든 게 이렇게 뭐야.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좀 성경을 제대로 알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 그냥 모든 게 편해졌대요. 왜? 다 결국은 괜찮은 거거든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건 간에 그 하나님 딱 보는 순간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보실 때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 현실을 가지고 사세요. 저희를 공평하게 지금 대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정말 공의로 다스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즉 그 십자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독생자도 죽여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네.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죠.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성립되는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버리셔도 여러분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버리셨잖아요. 여러분은 버리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버리셨죠? 창세 전부터 마음에 품고 사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뭐가 불공평하고, 뭐가 뭐 아니고, 뭐 나는 뭐 어쩌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면요. 저희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냥 딱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글에 뭐 저는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 그러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버리셨어도 여러분은 안 버리십니다. 또 그 말 또 이상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냥 액면 그대로 기쁘게 받으세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님 자신이 순종 안 하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라. 그 얘기입니다. 시간 딱 좋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당장 지옥으로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대해주시건 정말 불공평하게 대해주셔도 할 말이 없고 어떠한 대우를 해주셔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그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게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한 일로만 하면 말도 안 되게 정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불공평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인하여 저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저희가 기쁘게 받고 더욱더욱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또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기쁘게 잘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현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